신명기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틀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의 후련입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15절부터 21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 말씀을 십계명 말씀을 두 돌판에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그 사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나왔던 문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정복을 은혜로 줄 것인데 그것이 너의 공의로움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에 불과하지만 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문제를 그 뒤에 이어서 모세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죄의 문제를 처리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한 것을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한 거예요. 먼저 15절에 보면 상황이 먼저 나오는데 15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서 들고 내려온 거죠. 내려오면서 보니까 산에는 불이 붙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시내산에 임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모세는 두 돌판을 두 손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또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내려온 거죠. 결국 모세가 내려와서 내려오는 상황은 뭐냐면 시내산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내려왔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비로소 보는 거죠. 내려와서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춤을 추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쳐다만 본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녀석들이 다 죄를 짓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목격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바로 그 순간부터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는데 모세만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모세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신들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도 몰랐습니다. 알았는데도 무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악이고 죄인지 어떤 결과를 도래할지 잘 깨닫지 못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첫 번째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처분이 뭐냐면 17절이에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게 첫 번째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크게 보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건 죄야 라고 알려주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꾸지람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적을 했느냐, 죄가 어떤 결과를 도래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말씀, 언약의 두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 버려 가지고 산산조각나게 부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모세가 했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을 주시려고 해도 죄를 지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이 언약은 깨져버렸다 하고 그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했던 처분, 첫 번째 처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죄악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신혼부부가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적금 들고 그래서 결국 아파트를 사기로 했어요. 집을 하나 사기로 하고 계약해놓고 중도금 치르기로 하고 딱 계약서 써놓고 늘 이제 이거 치르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가서 도박을 하고 왔다. 돈을 날렸다고 칩시다. 집에 들어왔더니 부인이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줄 아느냐 하고 계약서를 그 앞에서 빡빡 찢어버리는 거죠. 우린 더 이상 계약서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처분을 하는.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걸 이제 모세가 하는 첫 번째 처분이에요. 두 번째 처분은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것,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두 돌판을 받을 때 처음 했던 것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모세가 다시 40일을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율법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이 상황을 보고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 다시 40일 동안 또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보면 아니 그럼 80일을 연거푸 굶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을 다시 금식하는 것이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목숨을 잃어야 되는데 심판받아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과정에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처리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놓고 보시면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가 금식하고 회개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은, 죄를 짓지도 않은 모세가, 애국계 모세가 가서 금식을 하고 있냐고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애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데 가서 딴 사람을 때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금식을 해야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책임을 집니다. 이게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죄 지은 놈은 가만히 있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8절 뒤에 보면 이렇게 금식한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모세가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처리했던 처분의 또 두 번째 모습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돼요.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로 내가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과는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간구했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위해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건 모세. 그래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왜 아론에게 진노하셨냐면 아론이 선봉장이 되어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아론을 심판하시려 한 거죠. 그때에 20절 뒤에 보시면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아론을 살려달라고 또 막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론도 살려주십니다. 지금 처분이 두 번째 처분이 나왔는데 이 두 번째 처분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죄를 지은 당사자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인도자가, 직분자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대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을 보시고 살려주신 게 아니고 모세를 보고 모세의 낙장을 보고 모세가 금식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론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속죄하는 것이 두 번째 처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분이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보면 21절은 우상 숭배한 죄가 있었는데 그 죄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21절에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지금 문제는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한 게 문제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빻아서 시내 흘려서 다 갖다 집어던져 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게 지금 세 번째 처분입니다. 사실 이 21절 내용은 지금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 금가루를 다 뿌려가지고 빻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이 나눠 마시게 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든 저거든 여하튼 금송아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했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거, 죄를 지었던 행동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제거할 때 우상에 붙어있는 금이나 은, 보석딱지 같은 거 갖다 쓰지 마라 하셨거든요. 사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금으로 된 귀걸이 뭐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가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금송아지가 얼마만 했을까요? 진짜 송아지만 했을까? 아니면 조그만 했을까? 여하튼 아무리 조그만 해도 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 신도 아닌데. 비록 그 우리가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썼지만 그거 녹여가지고 다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 씁니다. 이 금송아지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걸 갖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들을 제거하면 우상들을 만들고 있었던 금이나 은 보석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미리 먼저 보여주는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처분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처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언약이 깨져버렸다. 이게 첫 번째 처분이고요. 그러니까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속죄하는 행동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 자체를 제거해버립니다. 그게 아무리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제거해버리는 그게 죄의 문제를 처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건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주셨지만 다른 율법들은 아직 주시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율법에 익숙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제사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속죄를 받게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가 있어서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가 달라졌거든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드리는 재물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론이 죄를 범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송아지를 끌고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를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지금 제사를 안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으신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처리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나름대로 알아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 율법적인 방식,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했던 이 안에는 어떻게 앞으로 죄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원칙은 들어있습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데 동참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이 죄를 짓지 않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원칙적인 모습을 이 안에 담아두고는 있죠.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하실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앞부분에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막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내가 가서 싹 쓸어버리겠다.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로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 왜 하신 겁니까? 얼른 가서 처리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라 그러시잖아요. 왜 내려가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활동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걸 쳐다보라고 내려가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내려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막 대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모세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당장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어떻게 되겠지, 그냥 덮고 지나가지겠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내가 만약 범했다 그러면 그 문제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범했던 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삶의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면 그럼 내가 여지껏 범했던 죄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된 신랑과 신부를 제가 만나면 항상 묻습니다. 안 물어도 먼저 대답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지껏 부정하게 살았거나 죄를 지은 게 없느냐. 이러이러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라. 그러니까 이게 그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게 과정이 거쳐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정을 꾸린 다음에도 계속 죄의 문제가 찜찜하게 남아있습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그 앞부분에 있어서 얼른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무언가가 지금 결정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기 앞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범한 죄가 없는지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에는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죄 문제를 처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나설 만한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도자를 붙여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다고 이 난리인데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 대적하거나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보통 때에는 광야에서 물이 없네, 먹을 게 없네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 대적하고 난리법석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은 사실은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니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순순히 따라옵니다. 회개하는 모세의 행동을 보고 자기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나가서 회개케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 그런 책임자, 그런 부모, 그런 선생님이 있고 그 모습을 순순히 따라가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소가 되는,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맡고 있는 자녀, 내가 맡고 있는 학생, 내가 맡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회개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직분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행한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들도 있고 또 우리가 회개치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허물이 있을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